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페인과 아일랜드, 노르웨이 정부가 오늘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에 앞선 연설에서 스페인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치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포함하는 통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역사적 결정의 유일한 목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동의 없이 1967년 3차 중동전쟁 이전에 정해진 국경에 대한 어떠한 변경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아일랜드 총리도 기자들에게 아일랜드 국민들은 이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 국민과 팔레스타인 국민에게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의회에는 이날 팔레스타인 국기가 개양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일랜드 외무부는 지난주 요르단강 서안지구 라말라 소재 아일랜드 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하고 대사를 임명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스펜 바르트 아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도 지난 26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무하마드 무스타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총리에게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외교 문서를 전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2여 개의 국입니다. 중동국가 예멘 내 이슬람 무장조직 후티 반군은 어제 인도양과 홍해에서 미군 함정과 국제 선박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구체적인 공격 시점과 함정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홍해에 있던 미 구축함 두 척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도양에서 라레고 데저트호와 MSC 메체라호 그리고 홍해에서 미네르바 리사호에 대한 공격도 감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사들로부터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가량이 지난 지난해 11월부터 홍해 일대에서 국제상선과 함정 등에 대해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해왔습니다. 이 같은 공격은 이후 인도양으로까지 확대됐으며 후티 반군은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항구를 향하는 모든 선박들도 공격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27일 오전 4시경 후티 반군 통제 지역에서 발사된 드론 한 기를 홍해상에서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벨기에로부터 F-16 전투기 30대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국 간 안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알렉산더르 머크로 총리와 정상회담 뒤 최소 9억 7,700만 유로 규모의 군사 지원을 포함하는 안보 협정을 맺었습니다. 벨기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F-16 전투기들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제공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방 동맹국들의 F-16 전투기 제공을 요구해왔으며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이 제공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한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어제 세바스티앙 르코르니 프랑스 국방장관과의 화상회의 뒤 텔레그램에 프랑스 군사 교관들이 곧 우크라이나 내 훈련소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도슬라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진격을 막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만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지상군 병력을 파병할 경우 핵전쟁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오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 공중과 지상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이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언론들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관리들을 인용해 이날 밤 사이 또다시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탱크 공격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전날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민간인 등 약 5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한 텔 알술탄 지역에는 이날도 이스라엘군의 포격이 계속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7일 밤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위성 운반 로켓이 1단계 비행 중 폭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3국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황해도와 평안남도 맑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5도에서 15도, 최고는 16도에서 30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일단 비행 중 공중폭발로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도 실패 사실을 확인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이번 발사를 비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각으로 27일 밤 서해 남쪽으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회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운반 위성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현장 지휘부 전문가 심의에서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에 사고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초보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밝히고 기타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참은 오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주장 군사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 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참은 또 한국군은 미 측과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의 발사 준비 활동을 추적해왔고 한미일 이지스 구축함을 국가별 지정된 해역에 사전 전개시켜 경보정보 공유체계를 가동해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협력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아래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이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면서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위성 발사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 서해 상공에서 소실됐으며 우주공간에 진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앞서 27일 밤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후 즉시 전국 순시경보 시스템을 통해 오키나와 지역 주민들의 대피경보를 발령했다가 20여 분 발사체에 일본 통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해제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북한의 발사 직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명의의 발표를 통해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국민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등 기타 유관국과의 공조 아래 북한이 해당 발사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할 것도 지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7일 0시부터 내달 4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할 것이며 이에 따른 해상 위험구역 3곳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을 이날 새벽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통보된 위험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총 3곳으로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밖이며 일본 항공고시부와 해상보안청도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해당 지역에 낙하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대북 압박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이날 정찰위성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이날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정박 대북 고위관리가 이번 발사와 관련해 한국, 일본 측과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북한의 행동이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하는 가운데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킬 뿐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비판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27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이는 만장일치로 채택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뻔뻔한 위반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 및 그 너머의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인력이나 영토,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총국장을 인용해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의 1호를 신형 위성운반 로켓에 탑재해 발사를 단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형 위성운반 로켓은 1단계 비행 중 공중 폭발해 발사가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합참도 27일 오늘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이 서해 위성발사장이 위치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서해 남쪽 방향으로 발사한 북한 조장 군사 정찰위성으로 추정되는 항적 1개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발사체는 밤 10시 46분경 북한 측 해상에서 다수의 파편으로 탐지돼 공중 폭발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아래 세부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과 과학기술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재차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5월 31일과 8월 24일 1, 2차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로켓 추진체 문제로 실패했으며 세 번째 발사인 지난해 11월 발사에서 만리경 1호를 처음으로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북한은 이후 올해 추가로 3개의 정찰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6개월 만에 추가 발사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일단 추진체 예상 낙하 지점에서 대기하면서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 직전 한반도 서해상에선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포착됐습니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따르면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가 이루어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선회 비행은 약 3만 4천 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러 개의 타원형 형태로 표시됐습니다. 그렇게 코브라볼이 이 일대에서 대형원 4개를 막 그린 오후 10시 44분경 북한은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일본 정부의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면서 추진체 등의 1차에서 3차 추락 예상 지점의 좌표를 공개했습니다. 이날 코브라볼이 선회 비행한 지역은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포함합니다. 코브라볼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한 시점, 1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에서 대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코브라볼은 북한의 발사를 약 3시간 앞둔 오후 7시 30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출격했습니다. 전 세계의 3대뿐인 코브라볼은 탄도미사일 감지와 추적에 특화된 미 공군 정찰기로 먼 거리에서도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볼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전 과정을 지켜보고 로켓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해당 상공에 출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브라볼은 지난해에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시점 한반도 동해상을 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날 발사한 로켓은 1단계에서 공중 폭발해 코브라볼이 떠있는 상공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일 중정상회의에서 3국이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북핵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을 재확인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에 대한 우려보다 미국을 견제하고 미한일 협력에 분열을 일으키기를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27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한반도 비핵화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중 경쟁 심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보다 미국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it shows the impact of the deepening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it shows that for China, focus on the United States.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안정, 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국이 역내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평가됩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중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하거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5년 전인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이번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관련국은 자제하고 사태 악화를 예방해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소장은 가장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가 본 바에 따르면 3국 정상회의 공동성명은 최근의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28일 유엔 안보리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반대와 중국의 기권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처관보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무기, 북한의 위성발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토 문제,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 행위 등 어렵고 첨예한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누락된 것이 눈에 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핵과 다른 많은 미묘한 문제에 대한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에 새 정상은 덜 시급한 다른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공통 분모 합의를 찾아야 했다면서 그래서 3국 정상은 인적 교류, 3국 자유무역 협정, 기후변화, 보건 및 고령화 관련 문제 등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가벼운 이슈를 중심으로 공동성명을 작성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나쁜 소식은 3국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좋은 소식은 3국이 계속 소통하고 이견을 논의하며 오해를 피하고 여전히 찾기 어려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는 공동성명 내용과 관련 이는 각국이 자국의 비전을 제시한 것이지 다른 나라들이 반드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국의 우선순위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미국과 그 동맹들을 비난해왔으며 미국과 동맹의 연합군사훈련 실시를 비난하고 있는 반면 미한일 3국은 북한이 문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설명입니다.
So I assume it was each country laid out its vision, not necessarily that the other countries agreed to them. So, you know, I don't think there was any progress.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간 한중 한일 관계가 경색돼 있었던 만큼 정상회의가 열릴 정도로 관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의만 개최했다고 해서 큰 성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며 안보 측면에선 3국이 여전히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고 경제 측면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다변화해야 하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선언에서 미한일 3국은 경제 안보와 공급망 강화를 약속했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한일 중 3국 정상회의에서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3자 무역을 활성화하겠다고 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해야 할 일과는 정반대라는 지적입니다. 중국이 이 3국 정상회의를 민주주의 국가를 분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중국은 의도적으로 안보 대화를 제한하려고 했다면서 이는 2008년 시작된 이 3자 회의가 경제에 초점을 맞춘 것과도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시진핑 주석 집권하의 중국은 경제성장과 기술 우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특히 첨단기술 정책 부문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분열시키고 11월 미국 대선 이후 더 많은 기회를 노리기 위해 이번 3자 정상회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전 세계에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중 경쟁과 갈등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등 민주주의 국가들의 첨단 기술 협력을 방해하고 분열시키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비핵화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 현재의 중국, 북한, 러시아 관계를 고려할 때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독재자들의 축을 형상하고 있다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관계는 개선되고 있고 더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의 비핵화를 명시했던 2019년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I think for anybody to expect China to make a statement about denuclearization, that is not something that fits with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relationship.
맥스웰 부대표는 향후 중국, 러시아, 북한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악의적인 활동은 미국과 경쟁하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 한국, 일본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국가들이 지키고자 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해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이것이 전략적 경쟁의 본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은 긴장 완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 일본과 미국과의 동맹을 진정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번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일본과 미국을 분열시키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But China is really looking at the alliances of South Korea and Japan with the United States as a real threat.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이번 정상회의 가장 큰 성과는 4년여 만에 개최됐다는 사실이라면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분야가 기후, 과학기술협력, 인적교류, 보건 및 고령화 등 공통 분모가 가장 낮은 이슈였다는 점은 예견됐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타이완,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정 문제와 관련해 선언문에서 매우 상투적인 표현을 제외하고는 중국과 구체적인 내용이나 합의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현 단계에서는 실체보다 절차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도 이번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해 영국 수상인 윈스턴 처칠이 말했듯 턱과 턱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 전쟁보다 낫다면서 오랜만에 정상들이 만났고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 대화가 좋다는 것, 그것이 이번 정상회의의 유일한 성공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as Churchill said, it is always better to jaw-jaw than war-war. And so I support diplomacy, and I think that is the only success that comes from this summit.
다만, 대화는 서로를 이해하게 하지만 우리의 이해는 중국 공산당의 본질, 북한 김씨 정권의 본질, 러시아 푸틴과 그의 독재체제의 본질이라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31일 미국에서 외교차관 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적인 도전 과제와 경제, 안보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31일 버지니아주 리틀 워싱턴에서 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주재한다고 미 국무부가 27일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일본에서는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합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역사적인 2023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주요 결과물인 이번 대화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대화에서는 경제안보, 핵심 및 신흥기술, 해양안보, 다양한 지역적, 국제적 도전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역량을 활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3국이 공동 대응할 도전과제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전쟁,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 가자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캠벨 부장관은 한일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국무부는 30일에는 캠벨 부장관과 오카노 사무차관, 이사벨 콜먼 미 국제개발처 부처장이 제1차 차관급 미일 전략외교 및 개발대화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31일에는 캠벨 부장관이 김홍균 차관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있어 미한동맹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 한국 등과 함께 다음 달 유엔에서 납북자 관련 부대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에 의한 납치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로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총괄하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27일 유엔에서 다음 달 27일 납북자 문제에 관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이 유엔 부대 행사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을 미국, 한국, 호주, 유럽연합 EU와 공동 주최한다며 일본을 비롯한 각국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관련 국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납치 문제 해결 방안과 국제사회에서 납치 문제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를 넓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납치 문제 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행사에서 유엔 주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 황중국 한국 대사, 야마자키 카즈유키 일본 대사, 제임스 라센 호주 대사 등이 연설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하며 일본과 태국 등의 납북자 가족,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납치문제대책본부는 별도로 제작한 행사 포스터를 통해 납치문제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문제며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한 국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에서 80년대 일본인 17명이 북한에 납치돼 이 가운데 5명만이 2002년 북일 정상회담 이후 귀환했고 12명이 북한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는 13명이며 이 가운데 5명이 일본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해 납북자 문제는 이미 종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일본은 북한에서 돌아오지 못한 전후 납북자가 516명, 억류자는 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NS 김영권입니다.
러시아가 포탄 지원 대가로 북한과 핵과 미사일 기술을 공유했다고 나토 수장이 비판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의 의회 기구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과 기술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린 나토 의회연맹 춘계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는 이란과 북한이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providing more than 1 million shells, artillery shells from North Korea.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은 러시아에 이중용도 장비를 공급하며 러시아의 전쟁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 전투탱크, 비행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초소형 전자기기의 90%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공급자들은 아시아 국가들이라며 이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에 중요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권위주의 세력인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점점 더 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의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오는 7월에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의 국제적 협력관계, 특히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가 주요 의제라고 말했습니다.
The third main topic at the Washington Summit will be global partnerships.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협력국 4개국 정상들을 초청했다며 우리가 이들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와 인태협력국들이 민주적 개방사회에 대한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이러한 가치를 수호하는 데 함께해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의회연맹은 이날 춘궤 총회에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연대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하고 북한 등의 러시아 전쟁 수행 지원을 규탄했습니다. 선언문은 벨라루스, 이란, 북한 정권이 러시아의 전쟁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과 러시아의 물질적 또는 기타 종류의 지원을 제공한 국가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언문은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침략 전쟁과 미사일 드론 공격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히고 나토 회원국 정부와 의회들이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데 필요한 군사 지원을 긴급히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토 의회연맹은 나토 32개 회원국의 의회 소속 의원 281명으로 구성된 의회 간 기구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난 30년간 비핵화를 미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 지나친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김 위원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이반자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5일 VOA 워싱턴 토크에 출연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이성윤 윌슨 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보내드립니다. 먼저 미중 경쟁과 세계적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 일본, 중국 정상들이 오랜만에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님, 일본, 한국, 중국의 협력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보세요? 넘을 경우 미국의 이익을 훼손할 금지선이요.
Well, we can sort of think of extreme examples. If South Korea, Japan, and Japan were to announce they were canceling military exercises.
극단적인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요구에 따라 군사 훈련을 취소한다고 발표한다든가, 중국에서 벗어나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경제를 다각화하는 현재 흐름을 포기하는 행동 말입니다. 다른 덜 극단적인 예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워싱턴에서는 한일 두 지도자 모두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할 것이란 우려가 훨씬 덜합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선 우려가 훨씬 더 컸을 겁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의 이익이 되지 않거나 미국과의 관계나 동맹에 반하는 일을 할 것이란 우려 말이죠. 그래서 워싱턴에서는 이번 정상회의에 대한 우려가 훨씬 적습니다. 사실상 걱정이 없죠. 물론 정상회의 전후로 미한일 동맹들 간에 많은 3자 또는 양자 회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 누구도 의제에서 벗어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관리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묘사해 미국에서 격렬한 논쟁과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Well, Korea and Japan and others all point to that their biggest trading partner is China and that they can't just abandon it or sever all economic relations.
한국과 일본 등은 모두 그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을 포기하거나 모든 경제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일본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중국을 더 직접적으로 비판해 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중국을 가해자로 지목하지는 않았죠.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요구에 따르도록 협박하려 할 겁니다. 중국의 위협이나 강압이 얼마나 강경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중국이 보다 호의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익이 될 만한 경제적 거래를 제안하거나 새로운 경제 계획이나 제안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아니면 특히 비공개적으로 훨씬 더 강압적이고 훨씬 더 직접적이고 더 위협적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2018년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할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능력을 무시한 채 단지 그의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정세를 오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향후 북한과의 관계를 전망할 때 중요한 시사점은 뭘까요? 이성윤 연구원님.
Well, North Korea has invested more than half a century in building the bomb, and for most of that 50 years.
북한은 반세기 이상을 핵폭탄 개발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50년간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어요. 그러다 2005년 2월 음력 설 기간에 느닷없이 선언했죠. 이봐, 우린 핵보유국이야 라고 말이죠. 북한은 물론 수년간 간헐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소위 비핵화 회담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 9개 핵보유국 가운데 국제사회가 비핵화에 매달리도록 그 가능성을 내비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몇 년 전 한국 대통령에게 말했다는 것처럼 핵 없는 한반도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말을 들으면 상당히 감동적으로 들리지만 그 말의 진실성과 진정성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한반도 비핵화가 선친의 유훈이었다고 말이죠. 그 목적은 부분적으로는 달성했습니다. 1991년 미국과 한국은 한국에 배치된 모든 미국 전술 핵무기를 철수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죠. 반면 북한은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I think President Moon's assertions of what North Korea said or indicated that their policies were really are in direct contradiction.
북한 김정은이 그들의 정책에 대해 말했거나 내비쳤다는 문 전 대통령의 주장은 수십 년간의 사실과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그건 정말 순진에 빠진 생각입니다. 북한은 수십 년 동안 말해왔습니다. 핵무기를 갖고 있고 미국 동맹을 포함한 국가들에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거라고 말이죠. 북한은 1997년과 다른 해에 핵공격 모의 미사일 발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항구와 비행장, 지휘본부를 타격 목표로 해서 말이죠. 따라서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수십 년간의 북한의 발언을 모두 거스르는 것입니다.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건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한은 군사적 역량을 위해 이런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가 단지 방어와 억제만을 위한 것이냐 논쟁이 벌어질 때조차 북한은 수년간 핵무기가 공격적인 선제 공격용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그런 견해를 갖고 있을 때가 바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진행 중인 때였는데요. 문 전 대통령의 이런 견해가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과 협상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보세요.
I think the Moon administration officials overpromised what North Korea was willing to do. They provided briefings to the Trump White House saying that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2018년 3월 북한이 무언가 할 의지가 있다고 지나친 약속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 정부 관리들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거라고 브리핑했습니다. 과장된 것이었죠. 북한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믿었든 아니면 임박한 것처럼 보이는 전쟁을 막기 위해 부풀려 말한 것이든 말이죠. 또 문 정부 관리들이 북한에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완화하도록 할 수 있다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데도요. 중간에서 양측 모두의 과도한 약속을 하려 했고 양측 모두 그런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관계를 남북관계가 아닌 조한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북한은 한국을 꼭두각시 대한민국이라고 불렀고요. 이런 언사는 북한이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이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확전 수위를 얼마나 높일까요?
I see all the talk of South Korea as now the biggest principal enemy state to the North.
한국이 북한의 최대 주적이라는 모든 말들은 북한의 잘 다듬어진 심리전과 정치전의 확대일 뿐입니다. 한반도의 근본 역학관계를 변화시키진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의미하는 통일이 국경 이남에 더 부유하고 더 정당한 한국에 흡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국 영토와 국민을 조선민주주의, 사실은 독재주의, 인민공화국에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김정은이 한국을 통일을 위한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적국으로 간주하는 그런 발언을 하면 한국 국민과 정부가 점점 더 우려하게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커집니다. 북한은 매우 비전통적이고 다른 종류의 국가이기 때문이죠. 북한이 자신의 순가치를 높이는 방식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을 고조시킨 뒤 유화책을, 말하자면 외교 챗바퀴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북한은 지난 30년간 감언이설로 2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받아 챙겼습니다. 한국,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진실하지 못한 비핵화 약속을 반복한 대가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북한 같은 독재 정권에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겁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해 전 세계 11개 언어로 번역된 저명한 저서 The Sister의 부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여인인데요. 과장이 좀 섞여 있는 건가요? 김여정이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I'm very much prone to hyperbole and overdramatization in my rhetoric, but I do
제가 수사에서 과장하고 지나치게 극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김여정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여성으로 봅니다. 그녀가 핵단추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고 세상에 반복적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2022년 4월 공식 성명에서 그녀는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북한을 향해 재래식 미사일 공격이라도 한다면 그녀는 북한의 핵무기를 남한을 향해 발사해 한국 군대의 괴멸 또는 전멸에 가까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2020년 초 코로나 사태 이후 거의 50개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일부에서 그녀는 그녀가 단순히 젊고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그녀의 권위와 권력은 김정은 위원장 동지와 당과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0년 6월 중순 발표한 특히나 무례했던 성명에서 그녀는 순전히 한국 자금으로 지어진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사흘 뒤에 폭파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심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김여정이 권력 상승 과정에서 겪게 될 특별한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극도로 가부장적인 북한 체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조카 김주애 등장 이후 그녀가 권력을 다소 잃었다고 보세요?
I don't think so. You know, a simplistic way of seeing Kim Jong-un's frequent showcasing.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의 사춘기도 안 된 어리고 귀여운 딸을 자주 공개하는 것을 단순하게 보면 마치 김정은의 아내와 여동생 사이에 틀림없이 어떤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범한 일반 가정에서는 시누이와 을케 사이의 관계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평범한 가정이 아닙니다. 중세의 절대군주제예요. 왕은 오류가 없고 반쯤 신성한 존재죠. 왕에겐 그의 아내조차 도전할 수 없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에게서도 이런 일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명목상으로는 공산주의 지도자였지만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매일 밤 젊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부인인 네 번째 아내 장청조차 남편의 방탕한 행위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딸의 빈번한 등장은 선전선동의 여왕의 작품이라고 보는데요. 김주애의 고모 김여정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한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었다면,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언론이나 각국 정부들의 반응은 덜 호의적이거나 더 비판적일 겁니다. 하지만 귀여운 딸을 보여줌으로써 화목한 가족 간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죠. 김정은의 이미지를 부드럽게 하고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봐, 우리는 왕조야. 우리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 나의 권력과 핵은 다음 세대에까지 대물림될 거야. 라고 말이죠.
화목한 가족 모습이라고 하니 항공 우주 기술 총국에서 그들이 입었던 단체 티셔츠가 생각나는데요. 김여정의 역할이 북한의 외교 정책, 특히 대한, 대미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선전선동부 고위 관리로서 국제사회의 북한과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Well, she certainly is much more vocal using her own authority rather than 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그녀가 자신의 권위를 활용해 훨씬 더 목소리를 내는 건 틀림없습니다. 당의 성명 발표를 맡은 외무상보다 말이죠. 그녀는 분명 다른 어떤 북한 관리들보다 훨씬 더 잘 눈에 띄고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단호합니다. 그녀가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녀가 진짜 정책 위반자인지 또는 그녀의 오빠에게 강력한 조언자인지 그녀의 오빠의 의중을 수행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녀는 다른 어떤 북한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대담하고 단호하죠. 가족 관계에 따른 권력 기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때때로 싸움닭이나 나쁜 경찰 역할을 맡아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매우 강력한 조치를 원하지만 내 오빠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일종의 좋은 경찰과 나쁜 경찰이 있으면 좋은 경찰이 좀 더 온정적이길 바라게 되는 거죠. 다른 때는 역할을 바꿔서 그녀의 오빠는 강경한 정책을 원하지만 그녀는 좀 더 온화한 정책을 원한다고 넌지시 암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강대국 사이를 헤쳐나가는데 김여정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세요. 김정은이 그의 여동생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것이 그의 의심과 편집증, 그리고 그가 활용할 수 있는 좁은 인재 풀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No, I think it's more Kim Jong-un's recognition that his sister is entirely dependable and extremely capable.
아니요, 김정은이 여동생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매우 유능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동영상에서 두 남매 간의 몸짓을 보면요. 정상회담과 같은 공식 행사에서 특히 놀라운데요.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서로를 언뜻언뜻 언뜻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짓습니다. 2013년 12월 그들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 그에게 적용된 공식 죄목 중 하나는 반역죄와 여성 편력뿐 아니라 김정은 연설 후에 박수를 건성건성 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책을 쓰면서 북한 동영상을 과장 존버태 100시간 이상 봤는데요. 때때로 김여정은 그의 오빠의 연설이 끝난 뒤에 박수를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00명이든 5천명이든 열렬히 박수를 치는 동안에도 말이죠. 때로 그녀는 박수를 이렇게 칩니다. 때로는 팔을 완전히 아래로 내려뜨리고 있어요. 이는 그녀의 실제 위상, 계층 내에서 그녀가 가진 실제 권력을 말해줍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하고 영리합니다. 그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녀가 매우 훌륭한 학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이 전적으로 그의 여동생을 신뢰하고 그녀의 조언에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과 이성윤 윌슨 센터 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한국의 탈북 청년들이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 내 교육, 정부기관을 방문해 토론하며 인권 중심의 대북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 링크는 27일 한국 내 탈북 청년 3명이 미국 주요 도시들을 방문해 북한 주민 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VOA를 방문한 링크 관계자와 탈북 청년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미국 내 7개 주의 대학과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정부, 종교단체 등 20여 곳을 방문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행사와 미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링크의 크리스 송 프로그램 담당 부국장입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성장을 하는 걸 같이 돕게 되면 이분들이 정말 나중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분들에게 그냥 저희가 이제 장학금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멘토십도 진행하고 영어 그런 교습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 말고 정말 이런 정예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모집을 해서 함께 이제 저희가 정말 하고자 하는 북한에 대한 얘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자 하는 게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탈북 청년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예일대와 하버드대, 에모리대, 미국 국방참모대학 등 유수의 대학을 방문해 북한인권 실상과 탈북 이야기를 소개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에 관해 토론했습니다. 또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미국 의회 등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주민 중심의 대북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의 한 대학에서 보건정책을 공부 중인 릴리 조 씨는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미국인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값진 경험을 하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있는 우리 가족을 그리고 북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걸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극복하고 싶었고 또 이런 옹호 활동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이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그런 성장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분명히 느꼈고
서울의 한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 중인 벨라 하시도 북한에서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올라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면서도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해 더 열의를 갖고 이번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와서 얘기를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되게 힘들었구나를 느끼게 되면서 아직도 북한에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세대들은 이런 교통을 더 이상 겪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벨라 씨는 특히 북한 체제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즉 인권 현안을 개선해야 안보 등 다른 과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벤트 시작하기 전에 물어봐요. 여러분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세 가지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막 핵, 김정은, 막 아이솔레, 고립된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아 그럴 때 이게 사람들의 이미지에 북한 자체는 그냥 핵과 김정은이 전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런 인권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이다. 거기에도 아직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더 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의 스토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저희가 겪었던 것들. 그리고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관객들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북한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제 더 이상 핵과 김정은은 진짜 나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가족이나 어떠한 희망 아니면 끈기 그런 단어들을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링크의 크리스 송 부국장은 이처럼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탈북민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탈북민들의 세대 교체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성장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분 이제 이런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 정말 지금 이미 김일영 씨 같은 경우는 유엔 안보리에서도 최근에 연설을 하셨었고 또 뭐 주일영 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같이 담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고 여러 방면에서 또 어떤 분은 이제 그 대한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많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제가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다니시면서 나누는 그런 스토리와 그런 또 이제 질의응답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북한에 대한 그 생각 그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사실 보게 되거든요.
저희가. 과거 1세대가 북한 주민들이 겪는 참혹한 현실을 눈물로 알리고 관심을 호소했다면 젊은 세대는 영어와 전문 지식을 겸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엔 안보리와 유엔 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유엔 회의와 민간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견해를 밝히고 정책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릴리 조 씨도 이러한 변화를 통해 더욱 자신감을 얻고 도전 의지도 다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벨라 하 씨는 북한 청년들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안팎에서 힘을 합쳐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링크의 옹호 펠로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이들 탈북 청년 3명은 28일 미국 국무부를 방문해 줄리 터너 북한인권 특사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5년 5월 28일 러시아가 쓰시마 해전에서 일본에게 패합니다. 1904년 일본이 러시아의 여순 군항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 초기 모두들 러시아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일본은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발트 함대를 투입해 러시아와 일본 해군 간의 해전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에서 러시아의 전함 21척이 침몰했고 만여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어뢰정 3척이 침몰하고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쓰시마 해전의 승리로 일본은 강대국으로 떠올랐고 이어 아시아 전역을 손에 넣겠다는 야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태평양 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830년 5월 28일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 이주법에 서명합니다. 인디언 이주법은 미국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들을 미시시피강 서쪽의 땅으로 강제 이주시켰던 미국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주법 그 자체는 인디언의 이주를 강제하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이주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디언이 이주를 거부하고 머물 것을 결정하면 연방 조약을 파기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흩어져 살던 체로키족, 추토족, 치카소족, 크리크족, 세미놀족 등 인디언 부족들 사이 지도자들끼리도 이주 정책에 대해 대립했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은 이주 협약에 대한 합의에 저항하는 부족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이주를 지지했던 부족 지도자들과 거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금의 오클라호마 지역에 인디언 보호구역을 만들고 인디언들을 이주시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 조지아주, 미시시피주, 플로리다주, 엘라베마주 등에 살고 있던 많은 인디언들이 오클라호마로 가게 됩니다. 인디언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추위와 배고픔, 질병과 싸워가며 무려 9개의 주에 걸쳐 3,500km에 달하는 멀고도 먼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 험난하고 고단했던 길을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으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방송 청취는 물론 다시 듣기, 방송 원고 보기가 가능합니다.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